말씀을 또 우리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3장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13장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제 그 12장까지 1장부터 12장까지가 좀 하나의 어떤 그 단락이었다면 이제 13장부터 27장까지가 또 하나의 어떤 주제로 이제 나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이제 메시아의 회복 이런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13장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어떤 심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과 관계가 있습니다. 자, 1절서부터 잠깐 보시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대한 엄중한 부담이라. 이제 엄중한 부담이라는 이 표현이 이제 그 예언의 말씀이라는 이제 그 이제 의미로 이렇게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계시를 받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빌론을 치기 위해서 용사들을 친히 소집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전투할 군대를 소집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전쟁들이 일어나는 것이 뭐각 국가의 이익에 문제가 걸려 있어서 뭐 또는 그 통치자의 어떤 야심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것으로만 이제 보게 되지만 그러나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는 것들이 있죠. 모든 전쟁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그 자기의 그 죄성으로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를 행하는 가운데서 벌어지는 전쟁들도 당연히 있겠죠.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전쟁 중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말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떤 전쟁은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일으키시고 또그 결과를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 그런 전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빌론에 대한 그 전쟁이 이제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인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힘센 인간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마귀가 주도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 모든 인류 역사를 주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여기서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 이렇게 묘사가 됐습니다. 온 땅을 멸하려 하시는 주. 그래서, 이것이, 이런 표현을 볼 때, 온 땅? 온 땅이면은 전 지구적인 규모인데,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 바빌론만을 의미하는 게 아닐 수 있겠다 하는 어떤 힌트를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조금 갖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보시면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이 주의 날 9절에도 보면 보라 주의 날곧 이렇게 하면서 주의 날을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면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한 날이다. 9절에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에 이 전능자께로부터 나온 그 파멸, 그것이 이제 땅을 황폐하게 한다. 9절에 보시면 땅을 황폐하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 또 9절에 보시면 죄인들을 끄집어내어 멸하시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좀더 심각한 건 뭐냐면 10절이나 13절 같은 데 보시면 하늘의 천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하늘의 별들과 10절, 하늘의 별들과 하늘의 별무리들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해가 자기 길로 나아가도 어둡게 되며 달이 자기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절의 그 뒷부분에 보니까 그의 맹렬한 분노의 날에 하늘들을 흔들며 땅을 제자리에서 움직이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그냥 뭔가 굉장히 그 심한 전쟁이 있을 것에 대한 어떤 문학적인 그런 묘사인가, 좀 과장법이 섞인 어떤 문학적인 묘사인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날이 온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1차적으로는 이 당시의 바벨론의 어떤 멸망을 얘기하고 있지만, 전체 문맥 속에서 간간이 드러나는 것이 뭔가 더큰 얘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일단 느끼게 됩니다. 뭔가 더 큰, 역사적 바벨론, 거기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뭔가 더큰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엽적인 전쟁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 문명이 완전히 괴멸되는 그런 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는 굉장히 많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지구라는 것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그냥 끊임없이 있어 왔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왠지는 모르지만 있어 왔고, 앞으로도 그냥 영원히 그냥 이런 식으로 지속되는 거야.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그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이제 핵무기의 위험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쩌면 지구가 뭐 파멸될 수도 있어 뭐 이런 걱정을 조금 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인류의 문명 자체가 완전히 괴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부터 보시면 여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것이 쫓기는 노루 같고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되리라. 그것이 여기서 이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이제 요런 모양새가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마다 자기 백성에게 돌아가며 저마다 자기 땅으로 도망할 터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고 그들과 연합하는 자는 다 칼에 쓰러지며 그들의 자녀들도 그들의 눈앞에서 내던져져서 여러 조각이 나고 그들의 집들은 노략당하며 그들의 아내들은 강간을 당하리라. 보라, 17절이 중요한데요. 보라,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 그들을 치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벨론을 지금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왜 심판하신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그 앞에 부분 했던 거?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무가내로 바벨론 심판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바벨론을 지금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막대기의 역할, 그 회초리의 역할에만 충실했어야 되는데 바벨론이 어땠다 그랬죠? 대단히 교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신 그 막대기에 해당하는 그 바벨론도 하나님이 다시 심판하신다.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바벨론이 망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이 그럼 누구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냐? 여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언급을 해놓으신 거예요. 메대에게 망한다. 메대로부터 메타작을 당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들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내고 태 열매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눈이 아이들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 메대 메대라고 하는 그 나라, 메대라고 하는 그 이제 국가를 통해서 바벨론을 치실 거다 하는 얘기인데, 21장, 이사야서 21장 2절도 한번 가보시죠. 이사야서 21장 2절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반복됩니다. 이사야서 21장 2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혹독한 환상 계시가 내게 밝히 드러났나니 이르시되,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노략하는 자가 노략하는도다. 오 엘람이여 올라갈지어다. 오 메대여 에워쌀지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엘람이라는 국가와 그 메대라는 국가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래서 이제 바빌론을 치는 그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람도 일정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예레미야 대언자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51장 10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관 구절들을 서로 찾아보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우리의 의의를 내놓으셨으니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일을 밝히 알리자. 화살들을 번쩍이게 하고 방패들을 모으라. 주께서 메대 사람들의 왕들의 영을 일으키셨으니 그분의 계획은 바빌론을 치고 멸망시키는 것이로다. 그것은 주께서 원수 갚으시는 것이며 자신의 성전을 위해 원수 갚으시는 것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사야 대언자와 좀 전에 본 예레미야 대언자는 같은 시대의 사람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차이 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대언자가 이사야 대언자보다 좀 후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둘이 얘기하는 게 지금 똑같단 말이에요. 예언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제 주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성경 전체를 다 썼다 그러면은 뭔가 그야말로 어떤 소설처럼 꾸며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이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이렇게 중복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람이 꾸며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더 확신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사람이 쓴 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런데 다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다 그렇진 않고 전혀 관계없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써놓은 글들이 서로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저자는 정령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메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빌론을 심판하시는데, 여기 보면 은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금도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타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조공을 바치고 뇌물을 바치면은 바빌론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전멸을 시킬 거라는 그 얘기를 먼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활로 젊은이들을 쳐서 조각내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죠, 사실. 문자 그대로 본다면, 옛날 전쟁은 대부분 칼이잖아요. 칼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그 전쟁 한번 하면, 뭐 여기저기 이렇게 칼로 베인 사람들은 뭐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막 여기저기 잘려나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찔리고, 잘려나가고. 근데 이제, 이 전쟁을 잔인하게 하는, 그런, 민족들 또는 국가들을 보면 사람을 이렇게 토막을 내서 이렇게 해가지고 극도의 그 공포심을, 이렇게 이제 유발해서 사기를 꺾고 뭐 이런 민족들이 있죠. 메대인들도 이제 그런 방식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굉장히 강성한 국가로 어쨌든 그렇게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다른 민족들을 멸망시키고 그랬었는데, 똑같은 걸 그대로 당하는 거죠, 바벨론이. 그래서 이 바벨론이 갑작스럽게 멸망하고 그리고 그 황폐함은 지속될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입니다. 그럼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메대에 의해서 바빌론이 멸망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기억하는 분들도 계시죠? 다니엘서 5장입니다. 한번 가보시면 다니엘서 5장. 다니엘은 이제 이 국가가 이스라엘과 유다 국가들이 다 망한 상태에 이제 그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끌려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본 환상들이 있었단 말이죠. 자,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바빌론 왕 이제 여기는 벨사살입니다. 이제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고. 그래서 이 벨사살이 이제 잔치를 베풀고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뺏어온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해서 술잔치를 벌였습니다. 성전에서 뺏어온 그이 그릇들에 술을 부어 마시고 진탕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사람의 손이 나타났습니다. 사람 전체가 나타난 게 아니라 손만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 손가락으로 그 벽에다가 글을 쓴 거예요. 그런데 그 만약에 이게 어떤 뭐 착각이나 환시 같은 거였다면은 벽에 무슨 글씨가 실제로 남지는 않겠죠. 손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한 모습만 희미하게 보였겠죠. 그런데 벽에 글씨가 남은 거예요. 뭔가 사람이 나타난 것도 아니고 손만 나타나서 뭔가 글씨를 썼는데 벽에 글씨가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이 벨사살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다리가 다 이렇게 후들후들거리고 이렇게 떨면서 그 글씨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학자들과 무슨 마술사들, 지혜자들 다 모아가지고 그걸 해석하게 하는데 하나도 못하죠. 그때 이제 그 벨사살의 아내, 그 왕비가 다니엘을 기억해냅니다. 자기 아버지 때,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의 아버지 때에 활약했던 그 다니엘을 기억해내면서 그 사람을 불러오면 이제 해석할 수 있다고 조언해주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해석해주면은 뭐너잘 대우해주겠다 하니까 다니엘이 그런 건 필요 없고요. 제가 해석해주겠습니다 하면서 해석했는데 그게 뭐였습니까? 글이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해석해 주는데 보니까 달았는데, 그러니까 저울에 달았는데 부족했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울에 단이 부족함이 있다 이런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이 벨사살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너무 부족했다는 것이죠. 너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고 이렇게 영화롭게 그렇게 하다가 너무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그가 들에 나가가지고 이슬 가운데 젖으면서 소처럼 풀을 먹고 지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거 이 벨사살이 다 보고 자란 거거든요. 그런 걸 알면서도 벨사살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러한 기물들로 술을 퍼마시고 하는 이런 이제 만행을 저지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 내가 저울에 달았는데 넌 정말 한참 모자라는구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너무 이제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고 해석을 정말로 정확하게 잘했다고 믿어서 다니엘을 이제 세째 치리자로 높여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5장 30절입니다. 5장 30절에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을 취하니 그때 그가 62세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바벨론 왕 벨사살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다리오 왕 메대에게 이렇게 이제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죠? 자,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때를 이제 BC 539년경으로 이렇게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좀더 디테일하게 얘기하자면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 한 국가에게만 정복당한 건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메대와 페르시아를 같이 이렇게 이제 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에 메대 페르시아, 그다음에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그이 엘람도 거기에 이제 조금 포함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때를 이제 기점으로 해서 이제 쇠락의 길을 가는 거죠, 바벨론이.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점점 이제 붕괴가 되면서 이제 급속하게 쇠락의 길을 겪고 그다음에 더 이상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더 이상 바벨론이 일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 보시면, 이사야서의 지금 13장의 19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은 조금 신경 써서 보셔야 돼요. 바벨론은 19절에 보면 왕국들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인 바벨론이, 자, 여기 바벨론에 대한 어떤 그 호칭 묘사입니다. 왕국들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정말 역사상 성경이 말씀하기로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왕국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많은 영광을 준 그런 제국이라는 거죠.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와 같이 될 거다. 그래서 20절, 그곳에는 결코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고 거할 사람이 대대로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거다. 소돔과 고모라 기억하시죠? 네, 그 죄악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어떤 그 임계치를 넘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불과 유황,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그래서 신명기 29장 23절에 보면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수보임의 무너짐 같다 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런 상태가 됐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온 땅이 유황이 됐다. 온 땅이 소금이 됐다. 그래서 어떤 것도 심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가 이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제 이렇게 될 것에 대한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22절, 아까 이사야로 돌아왔을 때 21절, 22절 이런 데 보면 짐승들만 거기 거한다는 거예요. 들짐승들만. 그래서 거기 이제 들짐승들 얘기 나올 때 보면은 사막의 들짐승, 우물한 피조물, 음울한 피조물들, 또 올빼미들, 사티로스들, 섬들의 들짐승들, 또 용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그 땅에 대한 이제 그런 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멸망이 1차적으로는 아까 역사적으로 BC 539년에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만 이것은 이중 성취를 예언하는 구절들입니다. 바벨론과 관련된 우주적 스케일의 어떤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가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이 음녀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체제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묘사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지금 창세기에도 나오고 지금 이사야서에서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제 음녀 바벨론이라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8장이 다그 얘기인데 특별히 18장 1절, 2절에 보니까 18장 1절, 2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저큰 바빌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녀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며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가 지금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할 때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얘기, 그 천체가 흔들리는 얘기 이런 것까지를 지금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역사적으로 이 실제로 그 존재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는 그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적용이 되는데, 그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니까 마지막 때에 지금 음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얘기를 같이 예언해 놓으신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벨론을 이해하려면 세계의 바벨론을 좀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론이에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제 바빌론, 바벨 이게 이제 같이 이제 엮여 있는 것인데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거기 지금 인류 연합을 지금 국가 연합을 이루어서 거기 다한 곳에 모여 살면서 원래 하나님은 다 흩어져 살도록 계획하셨는데 이때 사람들이 이제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번성하면서 여기 이제 같이 모여서 삽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4절에 보니까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게 반복되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런 식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은 인류 역사상 어쨌든 그 왕국들의 그 영광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걸볼때 인류 역사상 최상의 왕국이에요. 성경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의 빼어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왕국은 또한 가지 역할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다를 징계하는 징계의 도구, 막대기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만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특징이 뭐였냐면 우상숭배를 강요했었어요. 금신상 기억하시죠? 금신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강제로 다, 모든 사람이 다 경배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안 한, 그 경배를 안한 사람들을 핍박하죠. 자, 성도들을 핍박한 그러한 전력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의 교만, 또 벨사살의 교만, 이 왕들의 교만이 이제 하늘을 찌른 그런 전력을 갖고 있는 게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의 17장, 18장에 나오는 음녀 바벨론은 뭐냐? 음녀 바벨론이라고 이제 명칭을 줬는데 여러분 요걸 지금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다니엘서에 의하면은 인류 역사상 마지막 존재하는 제국이 뭐죠? 로마예요. 그렇죠? 바빌론,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로마. 로마가 쭉 가는 거예요. 그 발가락 있는 데까지 쭉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체제상 어떤 정치 체제상 이 정체성은 마지막 인류 역사 마지막 그 국가들의 정체성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바벨론이라고 했을까? 왜 바벨론이라고 왜 이렇게 지칭하나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인류의 마지막 상태의 그, 이 어떤 그, 상태, 그것이 인류 역사 초기의 상태와 이제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체제로는 로마 체제라고 할수 있지만 그 정체성 자체는, 문명의 정체성 자체는 이제 바빌론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바벨론 또는 신바벨론을 그대로 뭐 계승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비라는 말이 더 붙는 거예요. 신비, 신비 바벨론. 그러니까 어떤 실제 물리적인 바벨론이 온게 아니라 신비라는 단어가 붙은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녀들의 어미다. 거기 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가증한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렇게 불리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이 말씀하는 이 바빌론은 창세기 11장의 그 바벨의 정신,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바벨탑 쌓던 그 바벨의 정신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응집된 그런 상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창세기의 바벨탑 생각해 보시면, 하늘에까지 그 탑을 쌓거든요. 우리가 이걸 쌓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늘에 닿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이제 어떤 구원과도 관계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구원, 하나님 없이 인간이 이루어가는 구원, 그것을 이제 묘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그 어떤 탑이 의미하는 바는 또 인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만큼 인간이 그 영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종교와 정치와 경제 이런 게다 통합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게 바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우상숭배, 또 이제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이 그이아 뭐죠? 그 요한계시록의 그 음녀 바벨론의 특색을 보면 음녀 바벨론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을 핍박하고 또그 물건들 교역하는 얘기가 쭉 나오는데 보면은 사치와 어떤 이 소비, 엄청난 소비와 그 사치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빌론이 내가 여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게 이제 그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닮아 있는 거죠. 그래서 고대 바빌론이 바벨탑 쌓던 그 바빌론이 결과적으로 혼돈스럽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으시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들이 이제 붕괴되잖아요. 그렇듯이 그 마지막 때의 그 바빌론의 그 특색도 그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혼돈. 그래서 그 다원주의, 혼합주의, 상대주의 이런 것들로 만연해 있고 또 정체성의 혼란, 또 가치관의 붕괴, 인간성의 상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어떤 혼돈의 모습, 완전히 그 카오스의 모습, 이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이 인류의 문명을 성경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할 때, 바벨론이라는 그 어떤 타이틀을 갖다 쓴 거예요. 애초부터 인류 문명 초기부터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 하는 어떤 집단들과 그 문명의 대명사처럼 쓰인 거거든요. 인류 초기부터. 그러니까 그 어떤 개념을 마지막 인류의 상태에 이제 이렇게 갖다 쓴 것입니다. 이렇게 묘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이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제국은 로마라 그랬는데 왜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시나 할때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14장은 다음 주 시간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금 사는 이 시대의 정체성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턴, 그때와 다르지 않다. 또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바벨론 제국, 그들의 어떤 하늘을 찌를 듯한 그 교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 네, 이제 그런 것입니다. 오케이, 자, 기도하시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일컬어서 미리 기록된 인류 역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또는 인간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그 마지막이, 이 인류 문명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주 전체가 또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하나님이 이 성경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세세하게 이렇게 이제 기록해 놓으신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는 자들로서 이제 이 세상을 천년만년 그냥 누릴 사람들이 아니라 잠시 이 세상은 거쳐가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알고 우리의 소망을 계속해서 하늘에 두는 그런 훈련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일들에 참 일희일비하면서 여기에 목매어서 여기서 뭔가 좀잘 되면 뭐 전체가 잘된 것처럼 생각하고 조금 못 되면 뭐 모든 걸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실망하는 그런 일이 없이 우리가 늘 하늘의 소망을 둘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